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7번째 온라인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왕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고요?
네, 벌써 아주 한여름입니다.
글쎄말입니다. 네. 덥습니다, 이제. 네, 선교사님, 이번 온라인 회복 과제는 성격과 중독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시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중독의 원인을 깊이 살펴보면 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회복 방송을 관심있게 청취하시고 과제를 잘 이행하시면 중독에 처하신 분들은 자신의 성격이 중독으로 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가족분들도 감동스러운 내용들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평소에도 성격 문제를 다루는 일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회복 국면에서만 이해해 주시고 과제 학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중독증 회복에서 왜 성격적인 측면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 문제는 우리들이 평온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중독 행위를 중지한 다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성격 문제를 부인할 때에는 건전한 회복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윌파워, 즉 의지력 하나만으로는 이러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독 물체나 행위와 성격 문제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통합적인 회복 프로그램은 우리들이 중독 행위 중지와 삶의 질도 향상시켜주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보다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성격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요?
흔히 사람들의 성격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 인생 경험, 상호 관계성에서 나타난 특성들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대부분 성격 개성은 경우에 따라서 적합하기도 하고 부적합하기도 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인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종사하면 훌륭한 재능으로 될 것이나 너무 지나치게 항상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인 것은 정서적 표현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은 논리적, 정치적 주장, 단호한 결정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직업에는 적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우리들 모두가 각기 다른 성격 특성들로 혼합되어 있고 우리들이 성격 특성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가족, 친구, 직장 또는 일상삶에서 만성적인 고뇌들이 이야기될 때 성격 문제가 있다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회복 참여자분들과 함께 다음 질문 상황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성격 특징을 지닌 사람일까요?
첫째, Are you logical or organized person?
당신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까?
Are you creative and artistic person?
두 번째, 당신은 창조적이며 예술적인 사람입니까?
한선희 집사님께서는 어느 쪽의 성격이십니까? 논리적이십니까? 창조적이십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우리 온라인 회복 참여자분들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성격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격 특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Impatient with others.
주위 사람들에 대한 참을성이 없다.
Difficult in delaying personal gratification.
만족 추구를 자제하지 못한다.
Wanting what we want when we want it.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바로 즉시 하려고 한다.
Defiance of authority.
권위주의적인 완강한 반항을 한다.
Feeling little or no guilty or remorse for harming others.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도 좀처럼 죄의식을 갖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이상과 같은 성격 특징 소유자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인터넷과 게임은 물론 알코올이나 마약을 남용하기가 쉽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을 계속하다가 중독 물체나 행위에 의존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격 특징 문제로 중독에 휘말리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감정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중독 행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중독과 성격 결함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기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중독 의존과 개성 문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독 문제나 행위에 의존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중독 물체나 행위에 의존되는 원인은 알코올, 마약, 담배 같은 중독 물체를 사용하거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과 같은 중독 행위를 자행하거나 뇌화학 물질 및 기능 변화 또 유전성에 의한 그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성 개성으로 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성 개성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년기 수치심 및 유기, 어벤드먼트, 그 다음에 편모 또는 가족 문제, 뇌화학 물질 및 기능 변화 같은 것이 개성 문제에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독 물체나 행위에 의존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지요?
허용 한도가 증가가 되고 금단 증상이 진행되고
네.
중독 물체 및 행위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고 부정적 결과에도 중독 행위를 계속하고
네.
육체, 대인관계, 사교, 직업, 영적 문제, 거부반응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또 외적으로는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구속이 되거나 정신 이상이 되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는 부적합한 성격 특성이 생기고 정서감정 관리가 어렵고 수치심, 유기, 우울감정이 생기고 자기 파멸 행위를 보이고 효과적인 한계성 정립이 부족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회복을 시작하면 중독물체 남용이나 행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인터넷이나 섹스나 음식 중독인 경우에는 적절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것은 완전 중단을 하게 됩니다. 해당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후원자의 지원을 받고 12단계 회복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복으로 문제성 개성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중독으로 갔던 사람이 일단 회복을 시작하면은 회복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상담을 받고 회복 지원체로 발전이 되게 되고 중독 감정과 행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필요시에는 의사 처방약을 복용해서 난폭한 성격 같은 것은 안정이 되게 되죠.
아마 중독으로 되기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중독에서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얼마나 불리할까요?
아마 중독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설명이나 말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The check is in the mail.
첫째, 수표가 곧 메일로 오고 있는 중이다.
I'll send you the payment as soon as possible.
둘째, 곧바로 돈을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Families have bailed out financially several times already.
세 번째, 가족들은 그간 여러 번 경제적으로 도와주어 왔으므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They have the money, so they should be able to help me out. Wait and see.
네 번째, 내 가족들은 돈이 있으므로 곧 나를 도와줄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네, 다음은 온라인 회복 참여자분들이 자신의 성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질문들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집사님께서 질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자주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의 업적이나 탤런트를 과장해서 말합니까? 세 번째, 당신은 아주 큰 성공, 위력, 재질, 외모, 업적 또는 이상적인 사랑 등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자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이나 감탄을 바랍니까?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과의 대화나 사교 활동들을 주도하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도움을 바라면서도 그들에게 보답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따금 흥분하거나 화를 내고 싶은 감정이 됩니까? 일곱 번째, 당신은 자신이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당신은 이따금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권리나 개인적인 영역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홉 번째, 당신은 어느 한 사람을 무척 생각했다가는 전혀 생각지 않은 행위를 하십니까?
열 번째, 당신은 이따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감정을 충분히 보살피지 않습니까? 열한 번째, 당신은 직업을 자주 바꿉니까? 당신은 5년 내에 직업 자체에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직업을 3번 이상 바꿨습니까? 열두 번째,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6개월 이상 일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열세 번째, 당신은 다른 직장을 구해놓지도 않고 여러 번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열네 번째, 만약 당신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들이 거처, 안전, 식품 등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열다섯 번째, 당신은 생활 필수품에 사용했어야 할 돈으로 도박, 마약, 알코올, 게임 등의 돈을 써버린 적이 있습니까? 열여섯 번째, 당신은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부키나 마약 판매책과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열일곱 번째, 당신은 여러 번 구속되었거나 중범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성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되는 것도 자기중심적 성격 특성에서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몇 차례 별거 또는 이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1년 안에 성적 파트너가 1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이따금 자신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공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번째, 당신은 아내나 자녀를 육체적으로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거나 극도로 충동적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명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당신은 취중 중에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다음은 한계성 설정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 모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그 한계점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확립시켜주기 때문에 한계점은 마치 내 집과 옆집의 땅 경계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없는 가정이나 중독 문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 대부분은 한계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계성이 아주 중요하군요. 한계성에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떤 문제들로 야기가 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한계성 위반은 성적, 육체적,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고 두 번째, 엄격한 한계성은 통제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부모 역할을 하기가 쉽고 셋째, 애매모호한 한계 설정은 가족 체제 내에 결렬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유기된 감정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성에서 효과적인 한계점을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네, 선교사님, 자포자기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 우울증이라는 용어는 개성 문제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공허감, 무기력감, 공포, 죄의식, 자살, 우울증, 사리적 경로감 등 여섯 가지 주요 성격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따금 자포자기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아마 어려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거나 부모가 사망했을 때와 같이 아주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의도에서 이혼을 했어도 제대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거나 자녀 양육 면에서 가정교육이나 교육 결핍은 불균형적인 부모 역할을 계속 다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생활을 합니까?
첫째, 당신의 부모는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거나 다가갈 수 없게 했습니까? 두 번째, 부모가 당신을 언어로 또는 육체적으로 공격을 가했거나 부모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인 당신을 비난하였습니까? 세 번째, 부모들이 당신에게 말이나 지시를 할 때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의미의 말을 전달하는 혼돈된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네 번째, 부모가 당신에게 이유도 되지 않는 큰 기대나 수준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기대를 보였습니까? 다섯 번째, 부모가 당신에게 온정이나 민감성을 잘 보이지 않아서 당신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거나 부모는 당신의 감정, 관심, 갈등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 부모가 당신의 자아심을 낮추거나 당신의 육체적 및 심리적 영역을 정서적, 육체적, 성적으로 침해하였습니까?
일곱 번째, 당신이 어떤 발달 임무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부모가 깔보거나 비난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덟 번째, 부모가 당신을 무시, 조소, 비난 또는 골탕을 먹였습니까? 아홉 번째, 부모가 농담으로나 진담으로 당신을 유기 또는 떠나버리려는 협박을 했습니까? 열 번째, 부모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두려움은 부당한 것이고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느끼도록 만들었습니까? 열한 번째, 부모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기본 생필품이나 욕구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만약 당신의 이상 질문 중에 몇 가지만 그렇다 예스로 대답을 했어도 아마 당신은 성인이 된 지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얽매여 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 또는 예상되는 개인적인 손실이 있을 경우에 지나치게 자신이 거부당했거나 버려진 기분일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밀접하게 의존된 자신을 통제하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밀접한 관계와 친밀감이 가져다 줄 신뢰성을 원하면서도 상대편에 대한 의존성, 상처받기 쉬운 취약점, 있을지도 모를 거부감 등으로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자신의 중독 문제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되거나 통제력이 상실될 때에는 그나마 쌓았던 관계성을 고의로 파괴하면서까지 주위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과 같은 기타 중독 행위들로 당신 자신의 강렬한 정서감정을 둔화시켜와서 더욱 자신의 상황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계성 문제점 확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심각한 성격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은 성격상 한계 문제들을 확인하는 데 더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관계성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심한 성격 양상을 보입니까?
예를 들면 관계성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계속 변화되거나 당신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계성을 조정합니까? 어느 친구는 아주 잘 대해주고 다른 친구는 아주 나쁘게 취급을 합니까? 두 번째, 아주 정당화할 수 없을 때는 심한 화가 납니까? 또는 화를 자제하기가 힘듭니까? 세 번째, 당신 자신의 이미지, 성별, 장기 목표 또는 경력 선택, 우정, 가치의식 등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까? 네 번째, 아주 심한 감정 변화를 느낍니까? 다섯 번째,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합니까? 실제로 혼자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대부분 시간에 공허하고 심심하다고 느낍니까? 만약 당신이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yes,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면 아마 당신은 다음 나선식 성격 문제와 중독 과정 차트를 보면 자신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격 문제와 중독 과정이 나선식으로 악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시겠는데요.
나선식이라는 것은 나사몬 문양 계속해서 악화로만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나선식 중독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은 한선희 집사님께서는 그로 인한 나선식 성격 문제 야기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첫째, 중독 행위 및 물체의 사용이 증가되면
나성식 성격 문제에서는 관계성에서 통제력 자제가 곤란해진다.
두 번째, 나성식 중독 진행 과정에서 기억력 상실을 경험하면
나성식 성격 문제 야기에서는 거부 반응에 민감하게 진다.
세 번째, 죄의식 감정이 생기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또는 수치 감정이 생긴다.
네 번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고독 감정 또는 버려진 심정을 느끼게 된다.
다섯 번째, 중독 행위 또는 물질 사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관계성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여섯 번째, 성적 문제 야기 및 변화 약조.
직장,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나타난다.
일곱 번째, 중독 문제로 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
가족 모두가 정서적으로 곤란을 느끼게 된다.
여덟 번째, 중독 문제로 직장과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멀리하게 된다.
아홉 번째, 이유 없는 분노심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내지는 고립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열 번째, 중독 문제로 법적 문제가 대두되면
한계성 유지가 곤란해진다.
열한 번째, 중독 문제로 관용 및 인내심이 감소되면
법규 위반 자행 또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받게 된다.
12번째, 흥분 유지를 위한 중독 행위가 증가되면
자기 사보타지 혐오 행위를 하게 된다.
13번째, 중독 행위로 근무욕이 상실되면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
14번째, 중독 문제로 패배를 인정하게 되면
살인 및 자살 생각까지 하게 된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회복을 시작할 경우에는 성격과 중독 회복도 나선식으로 좋아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제가 나선식 성격 회복을 차례로 소개하면 한선희 집사님께서는 나선식 중독 회복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과정에서 나 스스로에게 성격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회복 도움에 대한 정직한 필요를 인식하게 되고 중독증을 병으로 인식하게 되며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전문 상담에서 성격 문제 진단 및 평가를 하게 되면
혼자서는 절대 중독 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회복 과정에서 성격 결함에 대한 회복이 시작이 되면
우선 회복 모임에 참석하게 되며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건전한 한계성을 인식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된다.
자아 개념이 향상되면은
자아심이 복귀된다.
자포자기가 통제되면
가족의 요구 및 충족에 부응하게 된다.
회복으로 대화가 향상되면은
가족 간의 새로운 관심사가 개발된다.
자신감 및 신뢰감이 복구되면
자신의 꿈과 이상을 다시 갖게 된다.
성격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면은
현실 가치관에 부합된 생활을 한다.
회복으로 삶의 목적 및 평온 감각이 유지되면
일상적인 만남과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된다. 네, 성 교수님, 지금까지는 나선식 중독 진행 과정과 나선식 성격 회복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다른 기타 특성 조사들도 있으면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식 성격 문제와 중독 과정, 나선식 회복 과정에서 다룬 문제 이외에도 돈 낭비, 성적 문제, 도박 문제, 약물 문제, 도병 문제, 폭식 문제, 폭력 및 자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들을 별도로 해야만 좋습니다. 한선인 지사님, 미스킴의 사연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미스킴은 25살 나이에 아주 젊고 예쁜 미혼 여성이다. 그녀는 3살 때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부모들이 이혼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야만 했다. 어머니 역시 이혼의 상처를 술로 달래기 시작해 얼마 후에는 술집에서 안 남자들과 어울렸고 때로는 그 남자들이 집에까지 와서 엄마와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급기야 엄마는 술집과 밖으로 더 자주 나돌게 되어서 자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따금 엄마 남자친구들이 미스 김을 성적으로 희롱하며 괴롭히기까지 했다. 미스 김도 이런 시달림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점차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였고 그녀 자신도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음식을 폭식하기도 했다. 이제는 정서적 고통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도 성인이 되면서 이성교제를 심하게 추구하게 되었으며 사귀던 남자와 헤어질 때는 복수심과 분노심이 끌어올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왔다는 생각은 마음의 공허감을 주기에 충분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 위협이나 이상한 감정 변화를 보이는 바람에 남자 애인이나 친구들은 더욱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욱 술로 자신의 힘든 감정을 달래야만 했고 급기야 심한 우울증에 빠져들어 자기 파멸적인 행위들도 서슴치 않게 되어 몇 차례 남자들과 관계가 깨졌을 적에 병에 있던 모든 약을 입에 털어넣거나 손목을 자해한 일도 있었다.
예,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스 김의 기구한 사연은 성격과 중독 문제가 얽힌 이중적인 패턴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술을 단주하며 상담과 회복 과정을 통해서 과거 정신적 충격으로 빚어진 슬픔과 외로움에서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한계성과 자기 학대적인 문제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회복 참여자분들은 미스 김의 사연 등장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혹은 따님이?
네, 선교사님. 지금까지는 중독증과 성격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봤잖아요. 자, 이 문제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들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문제를 수락해야만 한다.
이제는 당신의 성격 특성들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유익했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회복에 중독증과 성격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받아들이신 것이 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수락하지 못하면 당신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이들 중독 문제에서 회복될 수 없어서 재발될 위험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회복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며 당신 스스로가 현재 문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효과적인 치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독 물체나 중독 행위 중단에는 회복 12단계가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이나 게임, 채팅이나 사이버 섹스, 음식 중독 등을 계속 자구책으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성격 문제에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중독 물체나 행위들은 당신의 성격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독 물체나 행위들은 당신의 감정을 마비시켜 줄 뿐더러 약물이나 중독 행위들로 야기된 결과들을 위장시킬 것입니다. 알코올 회복 모임의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중독 행위 중단과 건전한 생활의 기초가 되어줄 것이므로 당신이 약물이나 중독 행위를 하지 않고 회복 12단계를 이행할 때에만 회복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는 중독자들의 A와 B 성격 측면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중독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중독자의 내면에서 생기는 변화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게 마련이어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중독자의 성격을 잘 이해할수록 중독증에 대해서 더 객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생활하는 중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독자의 성격을 두 가지 측면, 즉 A와 B로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전자 A는 중독자가 중독 추구를 위해서 보이는 방어 메커니즘을 말하고 후자 비성격은 중독자의 원래 근본 성격으로 중독병에 처하지 않았을 때 즉 타고난 성격을 의미합니다.
네, 먼저 중독자의 비성격 측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대부분 중독자들은 원래 친절하고 감수성이 있고 마음이 넓고 이타적이며 사랑과 얌전함 그리고 남을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근본 성격이 가족이나 본인 모두에게 중독 중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중독증이 더 진행되면서는 중독자의 원래 친절하고 예민한 감수성은 중독 추구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애매모호해져서 중독자의 원래 좋은 성격은 점점 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독자의 A 성격 측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격 A 측면은 중독으로 약이 되는 방어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 합리화, 정당화, 방어,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방어들이 실패될 때는 버럭 화를 내며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라는 식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과는 상관없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 자신이나 잘 돌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의 심각성은 중독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서 중독증이 더 악화될수록 방어 메커니즘과 중독 행위가 본래의 성격을 더욱 지배하게 마련이므로 방어 메커니즘은 중독자로 하여금 극심한 죄의식 감정과 중독으로 인한 수치심을 모면하도록 보호해줍니다.
네, 선교사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 메커니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방어 메커니즘의 정의를 이 시간 설명해 주시죠.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는 방어 메커니즘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매번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비자발적 또는 무의식적 수단, 영어로 말하면 involuntary or unconscious measure라고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중독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해서가 아니라 단지 필요에 의해서 방어적인 행동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중독 의존이 아주 많이 진행되면 가족은 자꾸만 중독자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서 중독자의 비측면, 즉 본래의 좋은 성격만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중독증이 더 진행될수록 중독자에게서 더욱 덜 본래의 성격을 보기 때문에 가족은 중독자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착한 성격을 더욱 기억 속에서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가족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가족들은 중독증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중독자의 방어 메커니즘을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노심을 참으면 억압감이 되어 거부 반응과 은폐만 더 하게 되어 중독자의 배우자 또한 합리화, 정당화, 방어, 비난, 거부감 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회복 참여자 여러분들은 종이와 펜을 들고 먼저 예전에 본성적으로 친절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사람들을 잘 돌보던 측면들을 기억해서 언제부터 중독자의 비측면 성격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그 시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가족인 당신이 중독자의 A측면 성격을 감지했었던 사항들을 확인해 보면 방어 메커니즘은 중독증의 당연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방어 메커니즘은 중독 행위를 부인, 합리화, 정당화, 방어, 비난, 극소화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상기해야만 하고 중독자들은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이 실패되면 그 다음에는 분노와 격분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중독자가 과거의 약물 남용이나 중독 행위를 합류했을 적에 어떤 특수한 예를 생각하시면서 당시 중독자가 변명했던 사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실습은 중독자에게는 아주 다른 두 가지 성격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성교사님. 마지막으로 의존증 가족의 A와 B 성격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가정의 중독 문제로 의존증 환자가 된 가족들도 중독자와 같은 성격적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가족들의 A 성격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부 다른 사람들의 안목, 욕구, 가치들 때문에 가족들의 사항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매번 특별한 사항으로 가족이 유린되는 것을 합리화나 정당화로만 일관하는 경우도 있고 내면적으로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내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이나 주위 사람들의 견해로 유린당해서 내 가족의 의견보다도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견디다 못한 가족은 비밀리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독 문제 결과로 발생한 어려운 그 상황들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 A성격 측면인 것입니다.
네, 방금 A성격 측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가족의 B측면 성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결혼 생활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 강력한 목표, 가치 및 신념을 세워서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하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런 사항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홀리데이 연말 시즌이 다가올 때에는 내 애들은 그런 곳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 자신도 그런 데 가지 않을 것이다 등의 신념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이나 중독자에 이끌려 도와주는 사람들은 문제 가정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체험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으로 만들려고 강력히 헌신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독 문제에 시달리면서 생활하다 보면 점차 그런 헌신과 신념은 부식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중독증과 의존증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공경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경의 결과는 당신을 더욱 더 참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더욱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네, 의존적인 패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독자로 하여금 더 파괴적인 패턴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해주게 되어서 가족들의 근본 동기는 숭고하지만 이는 중독 행위를 더 하도록 조정하고 병을 더 키우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니 회복 참여자분들은 중독증과 성격 문제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온라인 회복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의존적인 가족들이 동기는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고 중독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게 예방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 반대의 결과를 맞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한번 가족분들은 다음 7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족인 나는 가정에서 중독자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보호했고 은폐해 주었나? 둘째, 중독자에게 무슨 비밀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나? 세 번째, 나는 무슨 변명으로 가족의 중독 문제를 은폐해왔나? 넷째, 중독자와 함께 관계성을 유지해 오느라고 나의 무슨 신념과 가치가 서서히 중독 문제와 타협되었지는 않았는가?
다섯 번째, 내 가정의 중독 문제로 그간 나는 어떻게 종교 가치와 종교 활동에 타협해왔는가? 여섯 번째, 나는 어떻게 내 성적 가치 기준을 타협해왔는가? 일곱 번째, 그간 나는 무슨 제한들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철회했는가? 물질적인 도움과 의존적 행위들은 의존증의 증상들이므로 가족도 의존증에 처하면 잘잘못이나 좋고 나쁜 패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중독 과정의 문제이므로 가족분들도 회복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 온라인 회복과제 중독과 성격 문제는 중독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중독 문제와 성격 문제 그리고 성격 회복을 위한 중독 회복의 필요성 그리고 또한 방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중독과 성격 문제 학습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평온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꽉 잡은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 형제와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학습하신 중독과 성격 내용을 회복 생활에 적용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난날 성격 문제로 사악하고 교활하고 파워풀한 중독증을 통제하는데 불가능했던 일들에는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게 중독 회복과 성격 회복을 위해서 파시블한 사항들에는 제 스스로 변화해서 과감히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성격적으로 파시블한 일들과 임파시블한 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17번째 온라인 회복 모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다음 회복 모임 방송까지 평안하시고 회복 작업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희 집사였습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 형제 가족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사랑.